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방언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여 주시기를 서는 일을 하사 믿음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이전에 윤순재 목사님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큰 공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공헌이 기관을 세우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저술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주년 기념교회에 오기 전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남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도 정해놨습니다. 사도행전 밖으로. 아시는 분 벌써 아시네요. 네. 누구 책 따라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가는가, 이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는 1장 8절의 이 렌즈로 사도행전을 계속 추적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의문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증인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가, 이런 것이 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게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기치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는 바울과 바나바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우스인가? 헤르메스인가?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들을 말려서 겨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들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그 모습입니다. 옷을 찢으며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려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을 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가로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로치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그 하나님 것 도둑질 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십일조였습니다. 십일조 떼먹으면 하나님 것 도둑질한다. 뭐 헌금 떼먹으려면 도둑질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데 물론 헌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로챘을 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작은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헌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비난할 때 도덕적인 문제는 쉽게 감지가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 감지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비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과연 헌금을 유용하는 것보다 적은 죄입니까? 그런데 도덕적인 죄들은 쉽게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잘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같이 대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의지하고요. 그들 자신의 목숨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경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는 소위 말하는 미친 존재감입니다. 존재감이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존재감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감행할수록 크게 만들어서 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인물임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습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 존재감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미친 존재감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폼 재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감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존재감을 죽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나오자 자기 존재감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손대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JMS에도요 간을 빼줄 것 같은 친절함이 있습니다. 신천지에도 이적이 있습니다. 치유함이 있습니다. 통일교에도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화목함이 있습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그것이 존재합니다. 치유와 권능과 이런 것들은 거짓 선지자도 합니다. 이단들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불쌍해 보일지라도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우리 몸에서 내가 불쌍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돌을 맞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겠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는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경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주님의 증인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진정한 주님의 증인의 모습을 살았다는 것은 이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무능력한 장애인을 한마디로 일어서라 해서 벌떡 이렇게 세우고 걷게 만들고 이 능력에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지닌 주님의 증인으로 가장 빛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 능력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최고로 여기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뿌리치더라는 겁니다. 그걸 뿌리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로 쳐서 그냥 친 것도 아니고 죽을 만큼 돌로 때리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맞으면서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성령의 권능과 참된 주님의 증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15세 정도가 되면 입교랑을 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세례라는 걸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무엇을 합니까?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소요리 문답을 보통 합니다. 소요리 문답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걸 다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인데 연예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예인 중에 가끔씩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연말 대상에서 그 상을 타게 되면 꼭 미물보다 못한 저를 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자꾸 멘트를 자꾸 날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어서 그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또 보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연예인이, 전국 방송을 탔던 그 연예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해서 기독교에 먹칠을 시키는 그런 걸 우리 또 수없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음 건 있는데 행함이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몰랐던 겁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그 영광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죄성은 너무도 악랄하고 교활해서 너무도 다양한 색깔로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스물스물 나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어떤 큰 일을 행해놓고 뭐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명성을 얻을 때 이건 다 내 덕분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나에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하는 그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을 쫓아가는 그 목사님들 보십시오. 교회 헌금 빼와가지고 총회장 될 때 그때 이건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 물려줄 때 이거는 내 집안의 번영과 우리 가문의 번창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어떤 일이든 대의명분은 다 있습니다. 일반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주 심각한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한 책을 한 권 가져오셨습니다. 책을 가져오셔서 그 이단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무엇이 잘못된지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이단에 깊숙이 최측근까지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그 이단은 자칭은 목사입니다. 대외적으로 목사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교주죠.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악랄한 이단이냐면 그 교리적인 이단은 이단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의 욕심과 허영을 이용해서 고열을 짜냅니다. 사람이 재산과 삶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그 성도들이 넘어온다 싶으면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를 아버지로 부르게 만듭니다. 모든 교회는 아버지로 부르게 만듭니다. 그 대외적으로는 전부 다 포장을 다 합니다. 포장을 해서 자기를 다 목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는데, 서문을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문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쓴 책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80묵은 죄인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지 마십시오. 이거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시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만 들으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참 포옹이 납니다. 포옹이.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신실해 보이고. 뭔가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은 참 폼이 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처절하고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 잠이 많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부여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 잠이 많습니다. 본인 말로는 저혈압이라고 말을 하는데 혈기가 등등한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혈압이 아니고 아침 잠이 분명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자고 있으면 저는 감히 못 깨우죠. 못 깨웁니다. 근데 아들은 용감하거든요. 아들이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올라타고 엄마를 깨운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깨운단 말이죠. 이게 6살짜리 아들에게 매일 모닝콜 당하는 게 하루 이틀이지. 자기도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는 아침형 인간이 되겠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책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 이제 아이가 깼을 때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엄마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다. 그리고 당신 아침밥을 매일 챙겨주겠다. 죄는 뭐 나쁜 거 없으니까 열심히 잘해보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이게 드라마 본방사수 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갔는데 웬일을 불 끄고 일찍 자더라고요. 근데 골든타임입니까? 골든타임. 이승준이 나오는 드라마 할 때니까 딱 일어나는 거예요. 뭐 깨우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또 보는 거죠. 감정이입은 엄청나게 기도 삭간하면서 같이 입을 벌려요. 메스드는 같이 메스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 드라마를 주말에 능골치 굴러온 당신 안 보면 지구 종말이 오는 줄 압니다. 집안의 모든 활동은 능골치 굴러온 당신 할 때는 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밤마다 이게 드라마를 봐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리모컨으로 가는 자기 손가락을 문지르든지 손을 물든지 해야죠. 그래야 자기 본성을 거스러서 밤에 드라마를 향하는 본성을 거스러서 아침에 인간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누가 못 돌리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처음부터 자기가 차지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스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싸움과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3절을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점잖게 왜 이러십니까? 점잖은 사람들끼리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여기는구나. 일단 이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게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끝까지 나를 경배했다.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할 변명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양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신들로 섬기려는 욕구와 어리석음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뚫으려면 옷을 찢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점잖게 그러지 말라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겸손 떨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치는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내가 그대로 받아 먹겠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증인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보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목적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드러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나중에 헌금 빼가지고 총회장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짓이기고 그들의 인생을 유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영광은 하나님은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아닙니다. 아니문이다. 인류학에서 보면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뭘 그런 것까지 다 하나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쓸 수 없는 것처럼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질서가 잡혀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 가만히 있으면 좋은 에너지와 좋은 것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에너지가 많아지고 무질서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스물스물 나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영광을 좀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과정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그 영광을 다 뺏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가는데 그 나도 살짝 끼어서 영광 좀 받아보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강주훈 목사. 강주훈이 위대하면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가 서면 하나님의 영광 그만큼 가려집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서면 십자가는 그만큼 더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싸우고지 않으면 그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영광, 그 명예, 그 존경, 그걸 전부 다 내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많아질수록, 내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옷을 찢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자기 부인과 싸움이 없으면 절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 처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을 제사하지 못하게 한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18절을 보면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 이후에 19절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다고 합니다. 그냥 친 게 아닙니다. 딱밤 때린 게 아니라고요. 죽을 만큼 돌로 쳤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격화되는 존재에서 그들을 겨우 말라서 너희들 이러지 마라. 그 영광 내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실컷 설득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그 다음에 뭘 쓰고 있냐면 그 우상 그 자기를 신처럼 대우하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고 나니까 이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죽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이 너무도 쉬운 것처럼 말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실패하는 성도들이 매일 낙담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쉬운데,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간증하는 게 쉬운데 왜 나는 매일 실패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래 옳지, 지적인 동의나 관념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당장 이 예배 중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당장 싸우고 부딪히고 이겨나가야 되는 처절한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루스드라 지방에서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을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신적인 존재로 어필이 되지 않습니까? 미친 존재감으로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존경하던 대상이, 나를 그렇게 떠받들고 숭배하고 그렇게 하던 대상이 나를 돌로 때려서 죽일지라도 그 영광 내 거 아닙니다. 나 뵐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하는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요. 그것이 주님의 증인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다른 반전 하나를 성경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정말 또 다른 반전이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감을 죽이기 위해서 옷을 찢고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그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교만한 사람, 지금 머리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니들 내 본전 받아라, 내 본전 받아봐라 이렇게 말하면, 야, 저 부끄럼도 모르고 지가 뭐가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니 무슨 본을 받겠노,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를 써서. 이제 제가 서울말을 잘 쓰는데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만한 자로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이 말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본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는 것, 이거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냈고 어떻게 해서 사업에서 성공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는지 그 비결을 니들은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교만하게 생각할 거야. 나도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과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자기 존재감을 죽이는 모습과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자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 모순을 푸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인간이라고 비난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울의 뒤통수를 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드러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정의로 삶을 살아간 바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자기 이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안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의 주님의 정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얻을까? 이런 생각 따위가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한다,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드러나면 과연 옷을 찢음이 있습니까? 뛰어들어가 소리 지름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재물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인정, 나의 명예, 나의 존경, 나의 성공, 이것이 먼저 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거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미물이고 진짜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그냥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내 보여줄까? 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 심령,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보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미소가 유일한 성도의 상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찌 복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남기고 싶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마음을 찢음이 있게 해주시고 소리 지르는 몸부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감이 전혀 없어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도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